매주 한반도 주요 현안을 미국의 전문가들과 집중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입니다. 오늘도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피터 백 아시아재단 서울 사무수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백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북한이 최근에 개정한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기한 사실이 지난주에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이런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삽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클링너 연구원님,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적하셨듯이 이번 조치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계속 공식적으로 선언해온 것에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하지만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기함으로써 북한은 향후 협상이 비핵화가 아닌 무기 감축 문제를 다루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북한 협상가들은 미국 측에 핵개발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암시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헌법에 명시됨으로 해서 우리가 6자회담을 재개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핵 보유국을 헌법에 명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걸로 보시나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새로운 투명성을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현장에 외신 기자들을 초청한 것처럼요. 저는 이런 생각에 반대합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함으로 해서 앞으로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이 넘지 않고 싶은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이죠. 협상가들의 말에 그치는 것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다르고요. 북한이 공식 입장에서 물러나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백 소장님께서 다른 견해가 있으신가요?
클리너 연구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지난 몇 년간 점차적으로 정권의 정체와 안보에 연계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지난 1일에 제주도에서 열린 6자회담 전망에 대한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큰 문제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도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동결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물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당장 내일 6자회담에 돌아온다 해도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됐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시각이 미국 행정부에서도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고수하려고 노력해온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가 갈수록 더 비현실적으로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따라서 미국은 융통성 없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부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북한 정권과 다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것, 이 두 가지 내키지 않은 선택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워싱턴에 계신 클링너 연구원님, 북핵 문제에 관한 워싱턴의 일반적인 시각은 뭡니까 지금?
예전과 다름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한 발짝 물러서 보면 현재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할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김일성의 유훈이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들에 서명했지만 북한은 네다섯 개 정도의 합의문 모두를 파기했고 또 절대 갖지 않겠다던 핵무기를 다시 포기하겠다는 합의서 세 개에 서명했지만 이 또한 모두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측이 갖는 입장은 만일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을 다시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냐는 것이죠. 북한이 과거보다도 후퇴한 합의서에 또다시 서명한다고 해도 과거에 여러 차례 미국은 북한의 속임수에 당했기 때문에 다시 협상장에 돌아갈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거나 하는 움직임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백 소장이 지적하듯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2012년에는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 않고 만일 내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과 대화에 다시 나설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장에 돌아가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답하지만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문제를 봉합하려는 조치이고 행정부가 인정하건 말건 이는 북한을 속여 도발을 억제하려는 흠이 많은 전략입니다.
뭐 백 소장님, 그럼 어쨌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는 하겠군요.
저는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전임 정부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첫 임기 중에 대북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오바마 정부를 전적으로 탓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크윈너 연구원과 동의합니다. 북한은 적어도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핵실험의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이 추가적 실험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비핵화가 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북한이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압박을 가하거나 양보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양자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 중단과 우라늄 농축 중단,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 등을 제안하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다면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할 거고 군사적 도발 행위를 벌일 수도 있다고 사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암시할 수 있습니다. 2.29 합의가 파기된 것에 창피를 당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회담을 재개하는 것을 매우 꺼릴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협상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북 식량 지원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행정부의 일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길 원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지 형식적인 공식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선거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을 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다시 구애 공세에 나서거나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에 지금 혹은 미래에 나설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죠.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서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백 소장님.
그런 시도의 유일한 긍정적인 면은 김정은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김정은이 아직 이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크윈너 연구원의 말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이 미국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 김정은이 충분한 권력을 장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김정은이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에 먹었다면 두 가지 방안 모두 혹은 한 가지만 실행할 수도 있고요. 김정은이 행동에 안 나서더라도 북한 정권 내에 분열이 있거나 경쟁하는 파벌이 있다면 파벌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구애 작전이나 도발을 동시에 펼칠 수도 있고 서로 상반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김정은이 얼마나 권력을 확고히 장악했는지 모르고요. 제가 볼 때 김정은이 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 외에 어떤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고요. 또 이 봄 가뭄 걱정도 있었는데 북한 식량 문제를 미국 워싱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명들은 모두 북한 당국이 낸 것이라 타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언제나 끔찍합니다. 구조적으로 북한 당국이 모든 형태의 경제나 농업 개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당국은 또다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거나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모두 자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할 근거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는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기부자 피로증을 느끼기 때문이죠. 미국은 지난 10년에서 20년 동안 수십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문제를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해결하지는 못했죠. 또 북한이 계속 미국에 대해 전쟁을 위협하고 있지 않냐는 견해도 있죠.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고 공격을 위협하거나 감행하는 국가에 지원을 하게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북한이 제재도 피하고 협상에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 또한 중국이 북한의 동맹이니 중국이 이번에 북한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돕는 데 지쳤습니다.
자, 그런데 백 수장님, 미국 내에서도 정치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들이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북한이 모든 문제를 자국 정권을 제외한 모든 것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서울의 봄은 매우 건조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북한의 날씨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가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긍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식량 지원은 이에 대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식량 지원이 로켓 발사를 위해 수억 달러를 낭비하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가 북한 국민을 더 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릭내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대북 식량 지원과 정치적 고려를 분리하라고 주장하곤 했는데요. 북한의 나쁜 행동을 거듭하는 것을 보니 둘을 연계해도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두 문제는 연계돼 있었고 단지 겉으로 연계돼 있지 않은 척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국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북한이 미국과 합의를 계속 깨고 도발 행위를 거듭해서 미국은 지금 북한을 도울 기분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클릭내 연구원님, 백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Take care. And have a good weekend.
네, 매주 한반도 주요 현안을 미국의 전문가들과 집중 분석해보는 이슈 진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더 피터백 아시아재단 서울 사무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행해 저는 김근삼이었고요. 통역의 조은정, 이지원 기자였습니다.